오늘 시편 102편의 표제를 한번 보실까요? 102편 바로 위에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제목부터 참 심상치 않습니다.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참이 시편 말씀은 이 시편의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해도 기도가 됩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어떤 기도도 할수 없을 때, 어떤 말도 나오지 않을 때, 이 시편 말씀만 읽기만 해도 이 말씀이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기도가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도 기도할 때 가끔은 시편 말씀을 찾아보거나 1절 1편부터 쭉 읽기만 해도 정말 이 말씀이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기도가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102편에 이 시편 기자가 여호와 앞에 대체 어떤 근심을 토로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먼저 하나님, 나의 기도, 나의 마음을 들어주옵소서. 내 아픔을 주님 들어주옵소서.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이 시인이 당한 고난은 육체적인 고난과 정신적인 고난 모두 있었던 것 같습니다. 3절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 뼈가 숯같이 탔다. 4절에는 음식 먹기도 잊었다. 5절에는 내 살이 뼈에 붙었다. 6절과 7절에는 내가 올빼미와 부엉이 같이 홀로 외롭게 불면증에 잠을 못 자면서 밤을 새운다라고 표현합니다. 참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지금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다양한 표현이 나옵니다. 참 힘들어 죽겠는데 표현은 문학적으로 참 아름답기도 합니다. 이 땅을 사는 사람이라면 다 이런 화려한 표현은 아니지만 이 정도의 표현은 공감이 가실 겁니다. 자신이 당한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뼈가 타고 뼈가 살에 붙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시인은 지금 내 몸은 아프고 영적으로도 피폐해져 있고 메말라 있고 사람들은 나를 떠났고 아주 괴로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읽은 본문의 1절에서 11절에 자신의 고난이 어떤지,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12절부터 시선을 돌려서 나에게만 머물렀던 시선에서 벗어나서 그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아멘. 자, 12절에 주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다. 내 고난은 끝이 있지만 일시적이지만 주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이 고난도 내가 지금 이 강한 고난도 정한 기한이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가 올 겁니다. 주님이 영원한 분이시다. 내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니까 내이 고난도 잠깐이다. 끝이다. 이제 주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이제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내 고난을 뛰어넘어서 내 시선을 주님께로 바꾸니까 소망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자, 자신을 빈궁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빈궁한 자. 이 빈궁한 자의 원어의 뜻은 발가벗은 자라는 뜻입니다. 발가벗은 자. 내가 광야에서 아무것도 입지 않고 발가벗은 나무처럼 나도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아무것도 의지하는 게 없고 내가 숨길 것도 없고 주님께 다 드러냈고 그런 상태이다.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다. 빈궁한 발가벗은 상태이다. 그런데 이런 빈궁한 발가벗은 나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아까 1절에서 어떻게 시작했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런 기도로 시작했다가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렇게 시작했다가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표현하다가 이제 17절에 하나님 이런 빈궁한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라고 바뀐 겁니다. 왜요? 내 시선을 그 중간에 주님께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영원한 분입니다. 은혜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 기도를 이런 빈궁한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나님이 답을 주셨고 이 시편 기자가 그 답을 찾은 겁니다. 스스로 답을 내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선을 나에게서 주님께로 돌렸기 때문인 거예요. 이 시편의 기자는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나이대는 알 수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라고 표현해요. 여기에 중도회라고 표현하는데요. 삶의 여정에 있어서 중간의 시점, 중년을 나타냅니다. 사람의 나이가 70에서 80이라고 한다면 40대가 될 수 있겠고 요즘은 100세 시대라 그러는데 100세 시대라고 한다면 50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신다. 나는 중년의 나이고 아직 더 팔팔한데 에너지도 아직 넘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힘을 다 빼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 날을 짧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24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아멘. 중년의 나이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표현합니다. 요즘 중년의 나이라고 한다면 몇 살쯤 될까요? 그 전에 먼저 청년의 나이를 한번 살펴봅시다. 청년의 나이는 몇 살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전에는 청년이라고 하면 20대였죠. 20대. 네. 그런데 지금은 30대도 청년이고 40대도 청년입니다. 네. 좀 규모가 있는 교회 청년부에 가보면 40대 싱글인 청년이 그렇게 많습니다. 40대 청년들이 점점 늘어갑니다. 그러면 중년은 언제입니까? 50대, 60대, 70대까지도 중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70대도 아직 에너지가 넘칩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환갑잔치를 했죠. 네, 60이 되면 환갑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 60의 나이에 환갑잔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네, 많지 않습니다. 요즘은 오히려 이상하게 보이죠. 저 사람은 무슨 환갑잔치를 하나? 60이면 아직 팔팔한데, 젊은 나이인데. 네, 그래서 요즘 환갑잔치를 잘 안 합니다. 옛날에는 환갑까지만 살아도 장수했다 그래서 잔치를 했지만 요즘은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어떠냐? 인생은 60부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생은 60부터다. 60이면 아직 팔팔합니다. 아무튼 그런 팔팔하고 아직 에너지가 살아있는 중년에 위기가 닥쳐온 거예요. 질병이 생기고 사건 사고가 다가오고 마음도 무너지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아직 팔팔한 나이인데 두려움과 아픔이 닥쳐온 겁니다. 자신을 깊게 생각하는 중년에 위기가 닥쳐온 겁니다. 특별히 중년이면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앞만 보고 달려왔던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중요한 시기죠. 내가 여태껏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대체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나는 누구인지, 정체성의 고민도 생기고요. 본질을 한번 생각해보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살률도 그래요. 중년의 자살률이 참 높다 그럽니다. 남자 여자 가릴 것 없다 그래요. 열심히 인생을 살아오다가 40대, 50대 나이에 일찍 은퇴하거나 직장을 잃어버리면 또 사람들도 떠나가고 관계는 깨져버리고 내 인생은 이게 뭔가? 내가 여태껏 열심히 살아온 이 삶은 대체 뭔가? 혼란이 생긴다는 거죠. 이 중년의 위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건강의 위기입니다. 옛날에는 아프면 그래도 얼마 있다가 벌떡 일어났는데 이 중년의 시기에는 한 번 아프면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건강검진했을 때 여러 병이 발견되기도 하고요. 몸의 약함을 서서히 발견해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심리적인 위기입니다. 중년에 우울증이 많이 걸린다 그래요. 네. 남자들에게도 우울증이 오고 여자들에게도 우울증이 오고 그 내용은 무엇이냐? 의미의 상실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뭐 하느라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가족 먹여 살리느라고 아둥바둥하며 살았는데 또 상사한테 모욕을 당해도 아부하고 동료들과 경쟁하고 부하들에게도 시달리고 결국은 대체 이게 뭔가? 배우자의 관계는 소원해지고 자녀들도 멀어지고 우리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모든 걸 쏟아붓다가 자녀들이 대학을 가고 직장을 가면서 엄마 안녕, 이제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해, 간섭하지 마, 자기 갈 길 떠나고 내 인생은 대체 뭔가 하면서 중년들은 아파합니다. 그래서 중년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첫째로 몸, 이 건강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자기 몸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운동하셔야 돼요. 둘째로 이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의미를 다시 살리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이기적으로 가족만을 위해서 좁은 시야 안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의미 있는 삶, 다른 이웃을 위해서 쓸모가 있는 삶을 사는 그 의미를 다시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가거나 어떤 비전 트립을 가거나 미션을 가거나 봉사를 하거나 어떤 섬김을 하면은 육체적으로 힘들지 모르지만 그 섬김이 끝나는 날, 돌아오는 날의 표정을 보면 다 얼굴이 환한 표정을 볼 수 있습니다. 몸은 조금 힘들지 모르지만 의미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마음에서 기쁨이 일어나는 것이죠. 가슴은 따뜻해지고, 아, 내가 아직 이런 일을 할 수 있구나. 내가 아직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큰 도움이든 작은 도움이든 도움이 될 수 있구나 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한 시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2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주님, 저는 변덕스럽습니다. 제 감정과 상태는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업다운이 심합니다. 왔다갔다 합니다. 요동칩니다. 좋았다 나빴다, 기뻤다 절망했다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결같으시고 영원합니다. 그런 주님이 나의 이런 빈궁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상태를 다 아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실 겁니다 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이 지금 시인의 현실은 달라진 게 없어요. 고난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했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은 한결같으십니다 라고 믿음이 회복된 상태로 이 시편 102편의 결론이 맞춰지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시인은 지금 중년의 위기의 시기에 육체적 고난, 심리적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 장로교회 가정 여러분, 여러분은 어려움의 때에, 고난의 때에 어떻게,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나의 시선을 나에게만 집착하고 나에게만 머물러 있고 이 좁은 시선에 갇혀 있으실 겁니까? 아니면 시선을 돌려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또 베푸실 것인지 주님께 시선을 바꾸실 겁니까? 먼저 오늘 시인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상태를 솔직하게 표현하시고 토로하셔야 돼요. 여기 표제어가 토로라 그랬죠. 토로. 이 토로는 토하는 거예요. 토. 여러분 토할 때 아, 이 음식 끄집어내야지, 저 음식 끄집어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논리적으로 앞뒤 재가면서 따지면서 합니까? 아닙니다. 앞뒤 없이 그냥 한꺼번에 쏟아내는 거예요. 토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나오는 대로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토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친밀하게 쏟아놓으십시오. 그것이 잘 안 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시편 말씀을 읽기만 해도 됩니다. 읽기만 해도 나중에는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면서 내 마음을 자연스럽게 쏟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쏟아내면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주님은 영원한 분입니다. 주님은 이 고난도 정한 기한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이제 그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실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빈궁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한결같은 분입니다. 내가 그런 주님께 기도하고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믿다니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통해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